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고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그 말씀이 듣는 예배자들 가운데 온전하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깨달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때때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거둔 그 큰 성공은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 진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함정이 되지 않고 유익한 것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삶과 깨달지 못하는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됩니다.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이 대조되면서 기록되고 있는데 다윗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대 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함으로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리게 되죠. 동일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을 위험하게 하는 함정이 되지 않았던 것은 그는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과 망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할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니라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의 그 왕의 보좌를 이을 분명한 후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만 아니라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경계하고 가장 멀리해야 할 사람은 아마도 요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요나단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자기의 인생과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를 기뻐할 수 있었고 또한 자기 아버지 사울과 같이 명예나 권세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왕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적이며 가장 큰 경쟁자로 여겨질 수 있는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즐거워하시는가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요나단에게 잘 적용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나단은 자기의 옷도 벗어주고 자기의 무기도 다 벗어주고 그렇게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 옷과 무기를 벗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그 왕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너야말로 나의 아버지 사울을 이어서 다스릴 자라라고 하는 그런 복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모습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설교를 외쳤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가 회개의 설교를 외쳤을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그리스도께로 몰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해서 조금의 어떤 시기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져야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고 그는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오전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흠도 있었겠죠. 다윗이 어떻게 완벽한 사람입니까? 물론 다윗이 훌륭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간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믿음을 인하여서 그를 열렬하게 사랑하였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해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한 일을 맡기든지 간에 성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충성된 자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한결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렇게 모든 자신이 행하는 그 일들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사울왕과 다윗을 향해서 크게 환영하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 노래가 사울의 마음을 심히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의심의 눈초리로 더 이상 다윗을 인정하거나 그를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경쟁 상대로 바라보면서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울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가는 상태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그 악신이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을 실행에 옮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고 다윗은 두 번이나 그것을 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사실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제 사울의 딸, 큰딸 이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됐어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올무를 놓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라합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가장 치열한 그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다윗을 보내서 맹렬하게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래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 메라합이라고 하는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될 때 다시 한번 이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게 하기를 원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이제 베어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윗이 목숨을 잃게 되기를 원하는 참으로 악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삶,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지요. 굉장히 바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부를 바라보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사울과 같이 허망한 일들을 위해서 바쁜 것입니다. 열정을 드리고 정말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영웅과 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일들,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악된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쁜 것이고 또한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역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따라다니고 추적하고 그렇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인생을 허비하다가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결코 자신이 성취할 수 없는 허망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거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수많은 사람들이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시편 기자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이 일어나고 수많은 주권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자들을 비웃으실 뿐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같은 진리를 그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그 위치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은 모두가 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삶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볼 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불행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여러 번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것이 실패할 때에 결국 그가 선택하는 그 마지막 선택은 그를 멀리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옆에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자기 곁에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면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리라 하고 그를 보냅니다. 저는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서 깊은 슬픔과 함께 또 한 가지는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부지런하게 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사울과 같이 평생을 수십 년을 열정적으로 왕으로서 자기가 다른 많은 일들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에게 그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그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며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면 사울의 삶의 그 길을 사울이 걸었던 그 불행한 길을 우리 또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곳에 있든지 궁정에 있든지 전쟁터에 있든지 그는 모든 맡은 일을 신실하게 지혜롭게 행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18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줘서 사위를 삼고자 했을 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이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감사하는 그 일들도 한 번 두 번 계속 받게 되면 이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뭐 한국에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교회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찾아옵니다. 뭐 교회 규모로 봐서는 많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딱 그 당시에 500원씩만 줬어요. 한 번 올 때마다 500원씩.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교회 막내 전도사로 이제 일하고 있을 때 너무 500원이면 너무 교회 규모에 따라서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 한 끼 식사를 하려면 뭐 한 2,000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00원 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 원을 주면 처음에 받을 때는 당연한데 그 다음에 와서 5,000원을 주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만 원 줬는데 왜 5,000원 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되고 또 앞사람은 만 원을 줬는데 돈이 떨어져서 뒷사람 5,000원 주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만 원 주고 왜 나는 5,000원 주... 그러니까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게 받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공급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내가 원치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주셨지만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 영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때에 자기를 겸비하게 생각하고 나의 불순종함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데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권리를 왜 하나님께서 거두셨는가? 나의 권리를 빼앗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불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정말 모든 악의 기본이 되는 죄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은연 중에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은혜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때는 아 이것이 내가 서 있어야 할 당연한 위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당연히 나의 몫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대우하시다니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또 사울의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사울은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이려는 악한 음모를 가지고 이제 나의 사위가 되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내가 사위가 돼도 내가 가장 먼저 됐어야 되고 이미 내가 사위가 됐어야 마땅하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왕이여 내가 누굽니까? 나와 같이 비천한 사람이 어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그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과 은혜를 망각하는 자의 삶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야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불행한 길이고 사울과 같이 패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며 지극히 적은 은혜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기에 감히 왕의 사위가 된단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진리를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명예롭게 생각하였던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왕의 가족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가 있지. 하나님이 나를 말고 누구를 선택하실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하여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뭐 또 십자가 이야기, 또 은혜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충분히 그렇게 당연하게 여길 만큼 자신이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할 만큼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양을 치던 그런 비천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왕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적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훌륭한 모범을 따르기보다는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또 죄악된 그런 습관들을 더 쉽게 배우는 경향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길을 걸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벌거벗은 가난뱅이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고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하나하나를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